오늘 말씀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나는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당신은 지금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라는 말이 속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그만큼 죄악으로 물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온갖 종류의 죄를 저지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는 웅장하게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프로디테가 라틴어로는 비너스입니다. 미의 여신 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의 신전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신전 앞에 가서 간절하게 아프로디테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피그 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예술품, 조각품을 너무 사랑했어요. 조각에 그 아름답게 조각에 장식되어진 그 조각품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프로디테에게 가서 이 조각품을 사랑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프로디테가 여자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이와 같은 전설도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많은 사람이 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숭상했는데 그 신전에는 창녀들이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프로디테 신에게 가서 자기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1,000명의 창기들과 함께 몸을 섭는 이와 같은 죄의 삶을 이와 같은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하는 것은 당신은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남부에 위치하였고 그리고 그리스 남부의 정치적인 중심지였고 또 여기에는 로마의 그 지방의 총독이 거주하는 곳, 그러면서 그리스이지만 로마의 통치를 직접 받는 곳, 아주 부유하고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그 아라비아의 발상, 일종의 향료, 발상, 이집트의 파피루스, 페니키아의 대추야자, 니베아의 상아, 바벨론의 카페트, 길리기아의 염소털, 누가오니아의 모직, 브리기아의 노예들이 많이 거기에서 팔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사치에 물들어져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자기의 재물들을 가지고 자랑하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그래서 사랑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악을 자랑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고린도 도시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그 아름다운 사랑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가 이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썼는데 무엇을 썼겠습니까? 고린도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그 상황을 로마서에 반영해가지고 로마서를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또 이게 이 고린도 사람들의 악한 삶의 모습을 노마스에 쓴 겁니다. 노마스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야말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오직 물질과 성적인 쾌락의 즐거움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 인성, 인간의 도덕, 인간의 그 아름다운 정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존재하지 아니했습니다. 저희 집에 며칠 서울에서 어느 교수님이 잠깐 왔다가 갔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악하고 그냥 사람들은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물질에 목이 말라서 물질을 쌓고 물질이 최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오직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태인 속담에 물질은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쌓으면 쌓을수록,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듯이 물질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갖고 싶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물질로 그들은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굶주렸습니다. 성적인 쾌락, 성적인 즐거움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그 대한민국에도 뭐 인터넷이나 또는 매스 미디어나 그 모든 잡다한 그 시설들을 통해서 그 포르노그래피가 완전 모든 세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에 빠져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거기에 자기를 완전 그 탐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순간적이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정말 답답하고 영적으로 죽고 곤고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육신적인 재물과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서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작가인 파이네즈 플레처가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오, 한 인간의 영혼이 죄에 쏘는 독으로 상처 입었을 때, 그리고 죄의 교활함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율법의 저주로 망가졌을 때 그는 얼마나 괴롭겠는가. 그는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다. 그 질병은 지옥의 고통을 지니고 사는 삶에 대하여 투쟁하고 몸부림치는 마음의 질병이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약속들은 얼마나 달콤하겠는가. 그것은 꿀보다도 더 달다. 먼지로 숨이 턱턱 막히고 심장이 녹아 들어가는 한 연약하고 소약한 여행자로서의 그 모습은 시원한 생수와 신선한 공기의 호흡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맹렬한 죄의 유혹으로 지쳐있으며 죄의 고통 속에서 낮아있던 한 죄인의 영혼은 성령님의 축복의 달콤한 생기들로 되살아나게 되며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들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제 친구가 열심히 지금 덴버에 있는 친구가 지금 저희 교회처럼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아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전도를 하면서 한인 가정을 방문하면서 저하고 함께 공감하기를 목사님이, 권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목이 탑니다 라고 말해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바빠서 물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전도 대상자의 집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에 3시간, 4시간, 6시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막 목이 탑니다. 그때는 뭐 차에 있는 물 마셔봤자 되지도 않아요. 그냥 시원한 얼음물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컵에다가 아이스로 가득 담아가지고 그 물을 먹다 보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 물질로 목마르고 육체의 욕망으로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갈등 갈급한 영적인 목마름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인 생수,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수. 그래서 무슨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드려야 된다. 영적인 새로 살아남의 기쁨, 영적인 삶의 기쁨,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생수의 강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항상 흘러넘치게 한다. 생수가 배에서 흘러넘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항상 함께하여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또 여기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또 시를 썼어요. 아, 엎드려 있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의 시의 감성을 터뜨려가지고 기도만 하면 시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느끼는 것은, 오 주님, 내가 이렇게 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엎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그 생수를 내 안에 간직하고 이렇게 어두운 성전에서 나 혼자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너무 기뻤어요. 생수이신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지금 이 고린도 네가 보기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냐? 얼마나 사람들이 물질만 추구하고 영적으로 다 죽었지 아니하느냐? 그 죽어가는 그 도시에 사랑하는 바울아, 거기에 내 백성들이 많이 있도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타락의 상징인 고린도에, 그 고린도 성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실 백성이 많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제 이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현대를 일컬어서 타락한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주의, 미이즘이라고 합니다. 미. I, me, myself. I, my, me, myself 할 때 미. 미이즘. 오직 나의 중심. 에고이스트. 그리고 셀프러브.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람들이 자기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그러나 우리 평화장로교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평화장로교의 성도인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저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기까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우리 평화장로교에 주신 사명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라브라를 위해서, 그리고 라브라 하이츠, 노렌 하이츠, 하시엔다 하이츠에 그게 불교 세력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를 위해서 날마다 그들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동성연애자와 그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수이신 예수를 영접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채워주시기까지, 또 이번에 제가 또 자연 속에 들어가서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새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아가지고 8월 달부터 또 뜨겁게 한번 전도를 해보고자 해요. 8월과 9월, 10월은 결실의 때더라고요. 작년의 결과에 보면 9월, 10월, 11월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사람들을 오는 사람을 붙들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그저 돈으로 막 치장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리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바울이 아단에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완전한 이방의 도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입니다. 아무도 믿는 자가 없습니다. 그가 거주할 집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바울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 믿음의 사람이 그냥 공짜로 재워줄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았다면 그는 뭐 화려한 모텔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기거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겠지만 바울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의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언제나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아굴라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그에게 그 글리우디오가 이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다 떠나라. 왜냐하면 하도 유대인들이 골칫거리 맨날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므로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이탈리아에서 다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굴라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그 이탈리아를 떠나서 새로 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일은 뭘 했느냐라면은 바로 천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천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같은 동종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천막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상업의 도시 고린도 부유한 도시에서 그 유대인인 바울과 아굴라가 천막을 지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시다의 그 수공업은 아주 경멸하고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어요. 바울은 그 멸시받는 일을 손수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회당에 갔습니다.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울은 갓난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갓난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의 헌금을 모아지고 크게 떵떵거리면서 호화롭게 살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돈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내게 주실 복이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 교인은 어떻습니까? 막 수백억의 그 건물을 짓고 뭐 수십억의 파이프 올겐을 지어놓고 그것과 바울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헨리 나우엔이 지적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와 오늘 현대인들의 그 화려한 교회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한 번은 헨리 나우엔이 독일의 윈스터 대성당을 갔습니다. 이 윈스터 대성당을 갔는데 고딕 양식 중에 최고의 건물이래요. 500년 동안에 걸쳐서 지어진 성당,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예식도 화려하고 의복도 화려하고 모든 장식물 조각품이 화려하고 그 화려함 속에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예배 화려하죠? 아, 예, 화려합니다. 그러면서 헬리 나우엔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거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과 경건함과 경배와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었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인간의 자만이나 교만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인간의 성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와 이 화려한 성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당은 필요합니다. 성도가 정말 편안하게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화려하고 금으로 치장하고 막 수백억 대의 막 그런 가치로 치장한다면 아마 그 성전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우상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의 이 건물관, 그리고 현대교회의 이 재물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커질 것입니다. 막 놀랍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다음에 우리에게도 많은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 가지고 무엇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에 정말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 아낌없이 선교하는 자들, 아낌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쳐야 될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치장하고 내가 싸울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혹시도 자기가 그 현대교회의 커다란 대형교회 목사가 자랑하면서 목회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자기가 떨어질까봐 스스로 그것을 거부했어요. 스스로 천막을 지어서 돈을 벌어가면서 배고파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공짜로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대접하려고 해도 거부했어요. 이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한 그 대가에 대한 상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바울,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어느 사도가 가서 또 어느 선교사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전하는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같이 하라. 그 사람을 먹이고 그 사람을 재워주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서포트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그 사명감, 교회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 그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고 또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충성스러운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수께서 33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수결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다.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파수꾼이 나팔을 빵 풀어가지고 깨웠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태만이 그냥 게으르게 있다가 적들이 와서 칼날로 그들의 목숨을 다 칠 때 그들의 죽는 생명의 값은 자기들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분명히 경고의 나팔을 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잠을 자느라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결과는 파수꾼이 그 목숨을 바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고해야 되는데 경고 안 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바울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내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고의 나팔이에요. 그때 그들이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치면서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라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나팔을 불어 경고하였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나팔을 불어 경고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자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봐요.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천막업을 하는 이 바울에게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습니다. 마게도냐 무슨 교회예요? 마게도냐 첫 번째 성 빌립보 성, 거기에 처음 얼마 안 되는 여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생긴 빌립보 교회,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로마의 전 세계의 복음의 그 전파가 되어지는 전초 기제의 역할을 한 그 빌립보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헌금을 잔뜩 모아가지고 선교 기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돈이 없어서 지금 천막을 지면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어렵게 그 고린도 우상의 도시, 그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선교 기금을 보내주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풀타임으로 그때부터 매주 안식교회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막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선교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빨리 성장해가지고 선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나아가서 그 물질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선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바울이 선교비를 가지고 그곳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6절 같이 읽어요.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경고하는 파수꾼의 예화예요. 바울은 이 말씀에다가 에스겔의 파수꾼의 예화를 들이댔어요. 나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부른 것처럼 나는 유대인인 너희들에게 먼저 회당에 와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분명히 전달했다, 나는 전파했다, 이제 너희들이 이 경고를 받지 아니하므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들어가고 너희의 죽음의 결과는 너희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너희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이 아니다, 나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비방을 물리치고 이제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니까 또 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바로 회당 옆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회당에서 전도할 때 설교할 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사도 바울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이 넓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바로 회당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고린도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막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유대인들이 더 죽을 맛이겠죠. 바로 회당 옆에 자기네 회당에는 사람이 안 오고 회당 옆에 바울이 모이는 곳에는 막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와서 더군다나 자기의 회당장인 그리스도보와 그의 온 집까지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이 고린도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막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도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그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나를 맞이했다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그 복음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도망을 갔는데 이제 또 고린도에서도 저 유대인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나는 언제쯤 도망가야 되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위기를 피해야 할 것인가 하면서 두려워할 때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 주신 말씀, 아까 전에 주신 말씀, 우리 십자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타락한 도시, 이 불쌍한 도시, 거기에 내 백성이 될 자가 많이 있어. 너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도시에서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1년 6개월 동안 있는 건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그 후에 또 여러 날 더해가지고 모르긴 해도 2년 가까이 그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고린도 사람, 그 우상과 물질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전념하였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도시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나아브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저희 평화장로교회는 평화의 소식, 또 다른 전도지의 새로운 버전을 가지고 저는 8월부터 또 전도할 것입니다.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7번 가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마침내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라브라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은 가난한 자, 소유된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러라고 여러분이 헌금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충성스러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겔 선지자가 말했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지금 죽음이 임박했다고 빨리 깨어서 적들을 물리치라고 경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희들이 지금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저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죽고 고통받을 것이니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평화장로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주실 거예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이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평화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의 심장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영적으로 곤고한 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의 빛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타락한 현대 시대에 저들이 경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